확실히 했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지금 유럽 온도가 40도, 폭염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그 유럽의 40도를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28도보다 시원하더래. 습도가 달라서. 근데 지금 여기는 한국 온도로 31도. 커피는 무조건 핫 음료라는 제 철칙을 깨고 오늘만큼은 아를 마시고 있는. 아, 오늘 영상의 주제는 190만 구독자 달성. 거의 1년 만에 190만 구독자 달성 Q&A를 오랜만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에 이제 200만 공약을 하나 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크 시대를 좋아하고 이제 우리 컨텐츠에서 옛날 유럽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구생활 다운 공약으로 루이 14세 시대의 바로크 가발과 의복 분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Q&A 그 썸네일에도 10만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반은 루이 14세 시대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의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몇 분이 사실은 루이 14세 분장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루이 14세 분장하면 메이크업까지 하시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이크업을 해야죠. 바로크 하면 메이크업이죠. 그 하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쌀가루로 되어 있는 그 메이크업을 해야만 바로크 풍이 날 것 같고요.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은 꿈이 있다면 바이킹스나 라스트 킹덤, 로마 같은 이 사극 감독을 해보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다른 배우한테 이런 옷을 입히지 못하니까 나라도 한번 풀 루이 14세 옷을 빨리 입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냥 가볍게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런 질문부터 몇 가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침 뭐 드셨나요? 브로콜리 삶아 먹었습니다. 요즘 좀 그렇게 먹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날이 더운데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 추천해 주세요. 나는 그 더울수록 레몬 향이 들어가는 게 정말 더위를 날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흔히 우리가 3 ingredient salad라고 지중해 사람들이 부르는 적색 양파, 토마토, 페타 치즈를 넣어서 거기다가 레몬즙이랑 white wine vinegar만 살짝 넣어가지고 버무린 올리브 기름이랑 요거가 더울 때 먹기 제일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티파니님, 언제부터 그리 똑똑하셨나요? 똑똑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나다는 말은 태어났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쟤 정말 별나네라서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별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모범생 주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육아 관련 유튜브 보면은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애가 별나면 축복받은 거다. 얘는 뭐가 돼도 되려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똑똑하다는 얘기보다는 말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삶에 대한 해안이 있으시던데 고민 상담 코너도 하나 개설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요즘 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그 두서 없는 이야기, Unstructured Conversation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국인들이 많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처럼 이거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바로잡고 싶은 습관 한 가지. 전에 독서 콘텐츠에서도 말했는데 집에서 책을 덜 읽고 조금 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정의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나도 그냥 나는 아이야. 난 내향적이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니까 뭐 어때?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새로운 거를 경험으로써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그게 학교가 됐던 뭐가 됐던 바로 집에 들어가는 습관은 고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댓글 우왕 190만 축하드려요 하면서 질문을 6개나 하셨는데 몇 개만 골라볼게요. 서브 채널을 팔 수 있다면 어떤 채널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서브 채널을 팔 수 있다면 저는 그 부캐 만드는 거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막 나라별 부자 특징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린 콘텐츠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성공한 유튜버를 봤는데 이 유튜버가 사실은 되게 가난했대요. 유튜버의 꿈을 가졌지만 성공을 못하고 오래 가난하게 지내다가 내가 어차피 가난한데 차라리 인도네시아 재벌 부캐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Rich Asian Son 뭐 이런 그 재벌 2세 부캐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컨셉은 아시아의 부자가 유럽이나 미국에 놀러가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후우적, 왜 엘리베이터 없어, 왜 에어컨 없어 하면서 투덜거리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 사람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그런 진짜 인도네시아 재벌들이랑 같이 콜라보 영상도 찍고 그 영상을 보고는 야 진짜 부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제트기 한번 타볼래,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프라이빗 제트기도 태워주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런 부캐
부자 부캐로 가나요 그러면?
가난한 부캐보다는 부자 부캐가 아니고 어차피 공상을 할 거면 어차피 가짜면 부자로 가는 게 가난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상상하는 부자 한국 부캐는 뭘까? 안 되겠다. 외국인들이 상상하는 한국 부자 부캐는 드라마에 나온 그 회장님. 문 열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일자로 줄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혼자 연출을 못해. 그거는 이제 엑스트라를 많이 써야 되는데.
아니, 인사 받는 척만 하는 거지. 어, 그래.
아무도 인사 안 하는데. 아, 그래서 부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이를 낳고 성격이 달라지거나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낳고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내 성격이 자존감의 하나의 성체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성격에서 물리치고 있어. 직장 스트레스 가라, 고민 가라, 우울증 가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홍수가 나. 홍수가 나서 성체가 점점 잠겨가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성체가 단단한 성체라고 생각하다가도 홍수가 나면 어떡해요? 어딘가 구멍이 있거든? 그 구멍으로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내 성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아이가 나면은 내 성격 중에 제일 나쁜 성격이 뭔지를 매일처럼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산만한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 관련된 책 썼을 때 EBS에서 뭐 뉴욕대 학생들의 공부법 해가지고 뉴욕으로 취재 나온 적이 있어. 그 다음에 내 룸메이트를 인터뷰했어요. 옆에서 룸메이트로 지켜봤는데 조승현 작가는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내 룸메이트가 그때 알렉스라는 친구가 룸메이트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인간은 너무 산만해서 어떻게 대학을 들어왔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를 오래 못하고 막 2분 저거하다, 3분 저거하다, 5분 저거하다, 10분 저거하다. 그래서 내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 그렇게 깊게 공감을 한 거야. 나는 도둑맞을 집중력조차 없어. 근데 애는 재워야 되잖아요? 그럼 한 시간 동안 애기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 처음에는 우화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 근데 이제 잔 것 같아, 눈을 감아. 근데 내가 일어나. 근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자는 것 같다가 아빠가 일어난 걸 알고 네 이러면은 와 그냥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이런 걸 느끼면서 아 내가 참을성이 진짜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젠가요? 아이러니하게 그래도 애기 재울 때가 제일 행복하긴 해. 그게 이상하죠. 참 제일 화나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 애가 성인이 되면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아프리카 가서 그 뚜껑 없는 랜드로버 타고 다니면서 사자 구경 시켜주고 싶어. 내가 애를 늦게 낳아서 내 친구들은 애가 성인이 된 사람들이 좀 있어. 막 애가 성인이 된 어떤 형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빠랑 놀게 하려면 지 또래들이랑 경험하지 못하는 좀 스페셜한 걸 아빠가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이분은 좀 돈을 많이 버셨어. 그래서 지 친구들이랑 유럽 가면은 맨날 유스 호스텔 돌아다니는데 아빠랑 가니까 미슐랭 음식점에서 밥 먹고 제대로 된 호텔에서 자니까 아빠랑 놀고 싶어 하더라. 근데 내가 아들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참 20대 초반 때 아빠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데려간다 그래도 안 갔을 것 같은 거야 아빠랑은. 근데 아빠가 뭘 하자면 가자고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아프리카에서 집차 태워준다 그랬잖아? 그럼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기획을 해놓고 있다가 한 장씩 꺼내야지 이제. 아빠랑 안 놀아 그러면은 세렝게티? 아빠랑 안 놀아 그러면 미얀마 골든 트라잉글에서 코끼리 타기?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이 흥미없고 재미없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댄스 앤 뮤직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기 때문에 노래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끔씩 나는 솔로 같은 거 보다가 꼭 노래 하나 해달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뭐 첫인상 그 투표할 때 녹음기 가져가가지고 저를 위해서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근데 난 저거 보고 난 저기서 집에 갔겠다. 그래서 요즘 K-POP이 뜨면서 살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이런 선입견이 없었어.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K-POP 디몬 헌터스가 1위를 하는 거 보고 또 얼마나 어디를 가면 노래를 시킬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눈안나님이 어떻게 그 내용을 기억을 했다가 말할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에 다른 독서 컨텐츠에서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역사책을 10권을 읽잖아요. 그럼 10권에서 80% 내용이 그 10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15권, 20권, 30권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독서를 한 거에 어떤 부분은 30번 복습이 된 거라서 잊어버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에는 클래식 음악을 광적으로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듣는 음악도 들으면은 그래도 아 저건 하이든이다, 저거는 뭐 리스트다 이런 걸 알아들을 정도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는 클래식 음악 좋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틀어주다가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 잘난 척을 많이 했거든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거 몽곡이야? 이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결국 기억력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접촉을 할 때 기억력이 좋은 거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지가 몇 년 되면 누구나 다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컨텐츠가 많아지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컨텐츠에서 작성한 글을 읽으며 전달받은 지식을 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책을 다른 누구에게 과연 소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정보를 취한 시간이 아까워질 만큼 기억이 흐릿하거나 남아있지 않는데요. 어떤 식으로 배움을 추구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쇼트 컨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에 도움이 되냐면,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쇼츠. 한국에 가장 가볼 만한 10개의 가장 아름다운 호수를 봤어요. 그럼 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많구나 까지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걸 보는 목적은 호수에 갈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요약 컨텐츠를 봤다든지 책 리뷰 컨텐츠를 보면은 이거는 추천 리스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아 저렇게 재밌는 책이 있었네?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나중에 읽으면 이제 그때 내게 되긴 하겠죠. 정선아님, 아 제가 아이 낳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아이 얘기가 맞네요. 아이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아기가 진짜 웃음이 많아요. 그냥 아무나 보면 그냥 그래서 그 우리 단지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야 내가 손자가 몇 명인데 저렇게 잘 웃는 애는 처음 봤다 라고 하는데, 지금 육아의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특히 이제 남유럽 쪽에서 많이 보던 유형인데, 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에 살고 계세요. 관광객들 가이드 가끔씩 해주고 서핑 인스트럭터 하면서 살고 계시는 머리 허연 분인데, 근데 이분은 항상 누가 오던 막 옆에서 막 청년들이 떠들고 있어. 그러면은 젊은이들 보니까 좋네. 아, 비가 와요. 오두막에 비가 천정을 때리는 소리가 들으니까 좋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정반대. 와이프가 맨날 지나가다 이러거든. 미간 좀 피라고. 그래서 나는 굳은 표정이 아닌 사람,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 표정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소개받으면은 헤이야, how you doing, man? 웃으면서 이렇게 허그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지금 자질은 가지고 있다. 애가 신나는 표정을 짓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걸 끝까지 지켜주는 게 제 넘버원 목표입니다. 요즘 육아하시면서 어떻게 아들과 놀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애가 구르기만 하고 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리액션 해주는 거. 내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감정을 배워나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놀랐던 게, 어떤 아동 출판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내 인스타그램을 보고, 아 아이 낳은 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책을 보내주셨어. 그 대표님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세계 명화들의 표정 있잖아요. 뭐 뭉크 이러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표정으로 돼 있는데 책을 피면은 이 표정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 프리다 칼로 그림이 있었어. 프리다 칼로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슬퍼요 라고 이렇게 텍스트가 바뀌면서 이렇게 책을 넘기면은 프리다 칼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쭉 나와요. 그걸 보면서 슬퍼요 이렇게 하니까 애기가 갑자기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표정을 격하게 하면서, 아빠 진짜 기분 좋아 아니면 아빠 화났어 이거를 격하게 하면서 계속 내 표정을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 놀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면 둘 다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라는 질문과 영유에 대한 의견, 이런 어려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랄 게 아직 없어서 이제 옹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키워보고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전에 작가님이 출연하신 다큐에서 강원도에서 성장하신 데에 대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거주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겠지만 작가님은 아이를 낳게 되면 시골 혹은 도시에서 키우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키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에 유현중 교수님 컨텐츠에서 나왔던 것처럼 92%의 삶의 환경이 도시화된 곳이라서 시골도 시골이 아니죠. 시골에 가도 마트에서 쇼핑하고 아파트에서 살고 단지 놀이터에서 놀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살던 그 환경은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갑자기 시골에 내려간다 그래도 산책하면 어차피 데크길 따라서 걸어야 되고 개울에서 가재 잡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요즘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 여기는 창의력 공간이야, 여기는 아이들이랑 노는 공간이야, 여기는 부모랑 같이 뭐 액티비티를 하는 공간이야, 이렇게 다 표지가 돼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개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영을 할지, 돌을 던지면서 놀지, 가재를 잡을지, 낚시를 할지, 이거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됐거든. 이 공간에서 내가 뭘 할지.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시골도 지금은 다 태그가 붙어 있거든. 다양한 국가의 이성과 연애 경험이 있으신데 연애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제가 요즘 이제 나는 솔로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한국인의 연애관을 엿볼 수 있는. 저는 이제 20대 한참 연애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계속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20대 때 하는 뭐 소개팅, 첫사랑 이런 경험이 되게 생소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를 보면서 이제 한국인의 어떤 연애관이 이런 거구나. 전에 제가 미키님이랑 어떤 컨텐츠를 찍다가 이 멘트를 날렸는데 그때 미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명확한 KPI가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일하게 열정을 쫓는 건 열정을 쫓아서 일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유일하게 자기가 열정을 쫓는 건 연애였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솔로를 보다 뭘 느꼈냐면은 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연애는 KPI로 하고 커리어는 열정으로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차이는 연애를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느냐 사람을 만나서 좋아서 연애를 하느냐 그 순서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그쪽 젊은이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당시 뭐 프랑스의 연애는 여러 친구가 모여서 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갈 때 아쉬워가지고 그냥 같이 집까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스킨십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귀고 있네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았지 내가 남자 하나 소개해줄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따지면 오히려 낭만이 힘을 발휘할 공간을 주지 않아서 KPI가 생기고 연애는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기 때문에 KPI를 따지기 시작하면 못하잖아요. 연애를 전제로 한 공간에서 연애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 연애로 이어지는 게 다양한 나라에서 연애를 해보면서 만들어진 연애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만추를 경험해보면 이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면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려고 하나요? 그 부분도 나의 일부이니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내가 어떤 중고 테이블 좋은 걸 샀어요. 근데 안에 뭐가 좀 찍혀 있어. 그럼 이제 처음에는 뭐 이거 좀 떼어볼래나 뭐 해가지고 아니면 뭐 문질러 보거나 아니면 뭐 무늬 없애는 걸 좀 발라보거나 하다가 안 없어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오래된 테이블이니까 그냥 여기 찍혀 있구나 하고 이제 쓰게 되면서 나중에 눈에 안 띄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C안857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작가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시나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작가님만의 스킬을 알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되게 힘들어하던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교우관계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근데 내가 깨달은 건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교우관계처럼 나의 많은 면을 이해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관계 안에서 두세 가지를 충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친구는 사이클 얘기하는 친구, 요 친구는 와인 친구, 요 친구는 여행 친구, 요 친구는 책 읽고 책 토론하는 친구. 어른 되면 다 각자 자기 삶 패턴이 있고 바쁜데 상당히 우리가 20대 때 초반에 가지고 있던 우정 관계를 30대, 40대가 돼가지고도 재현하려고 그러다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마음을 안 주지? 막 이런 관계에 대한 정신적 투자는 배우자한테만 하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행동보다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조승현 선생님도 예전에 꿈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습관처럼 했던 정신적인 다짐, 방법이나 생활 습관이 있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뭔가 어떤 걸 달성하는 꿈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가 워낙 좀 허황된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정말 멋있는 장면을 보고는 나도 저 모습처럼 살고 싶다는 꿈을 많이 꾸긴 했어요. 옛날에 주드 로우가 나왔던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디키 그린리프라고 하는 그 주드 로우가 연기하는 이탈리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는 한량으로 사는 재벌집 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돈이 많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몰랐어.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는 난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탈리어는 배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모티베이션이 안 됐던 순간들이 뭐냐면 이런 허황된 꿈이 없을 때였어. 허황된 꿈이 없어지고 현실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현대인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정보가 많아서 뭐가 현실적이고 뭐가 허황된 걸 이미 알다 보니까 허황된 꿈을 잘 못 꾸거든요. 그게 허황된 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이 없어지면 로망도 같이 죽고 로망이 없으면 노력할 동기가 없잖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 살아보는 게 로망이어서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강력한 동기거든요. 근데 파리에 대한 로망이 없어져. 자꾸 뭐 파리 길거리에서 폭동나는 영상 보고 뭐 인종차별 영상 보고 그래서 로망이 없어지면 이것도 공부하기 싫거든. 그래서 나는 판타지를 지켜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타지를 지켜내야 돼. 그래서 나는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가여워. 현실적인 꿈은 모티베이션의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꿈이라고 그러잖아. 꿈이라는 것 자체가 허황됐다는 뜻이잖아. 현실된 꿈을 꾸라는 건 뭐냐면 다르지 말하면 꿈을 꾸지 말라는 거야. 근데 꿈은 꾸지 마는데 노력은 해라. 잔인하잖아. 자, 오늘은 190만 기념으로 옛날에 자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Q&A 타임을 가졌고요. 지난번에도 10만 올라갔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으니까 아마 2026년 후반기 때쯤 루이 14세 복장을 입고 어디선가 200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 탐구생활 사랑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